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매우 당황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윤철기 목사님께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셨는데 그 천천히 읽은 속도의 무게만큼이나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인지 여러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하기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너 예수님을 따르려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너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가족들도 미워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가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된 머리와 몸으로 연합된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의 그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25절부터 시작되는 더 큰 단락 안에서 위치하고 있는 이 25절부터 이어지는 큰 단락의 결론부입니다. 25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즉 제자도에 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펼쳐져 보여지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 노래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소원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뭔가 변화와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참 기대주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낸 손길이다 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 굉장한 마음의 뿌듯함과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뒤를 싹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멈칫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라고 모두가 그 입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로마에 대항하여 한 차례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로마군이 갈릴리 언덕에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처형한 일들을 그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네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는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충격요법을 시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무리들에게 돌이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기록된 단락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수의 사역이 마침표가 찍혀지는 곳. 예수님은 거기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모함과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실 때 성경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굳이 그가 예루살렘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래 이제 장소 이동이다 막이 바뀐다 이렇게 무슨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활동 무대를 그냥 바꾸고 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면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발걸음으로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굳게 마음을 먹으셔야 했다라고 성경의 저자도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 가지셨던 마음과 각오로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뭔가 들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기대, 예수님 때문에 나의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지도 모른 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부담스러운 말씀, 가족들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끔찍한 십자가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12장 49절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과 굉장히 그 유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사랑의 길, 아주 쉽게 평화의 길이 아니라 물론 사랑의 길이 맞고 평화의 길이 맞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달달한 그런 사랑의 길이 아니라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진한 사랑 의 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줘야 하는 그 희생이 동반되는 평화의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내가 가려는 그 길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거듭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거듭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자기 목숨이 사람에게 아주 높은 순위의 가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체계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비중을, 더 큰 무게를, 가치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제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말들은 가족들과 싸워라, 네 목숨은 하찮은 거다, 그냥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이냐면 니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족도, 그 가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고귀한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까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망대를 짓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다면 망대를 짓기에 앞서서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이며 그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망대를 지을 수 있는지, 망대를 지을 수 있기나 한 건지를 생각해 보고 할 수 없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을 거다. 예산도 안 세워보고 무작정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치? 그리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어떤 사람이 이웃 국가의 왕과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앉아서 나를 치러 오는 적군의 숫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숫자를 비교해서 이 전쟁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셈해보고 이길 수 없다면 가서 화친을 청할 거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나 무작정 싸우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죠. 33절.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잠깐 넣어두고 33절을 읽읍시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과 같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같이, 그리고 적군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왕과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이거 그렇게 만만한 일 아니다. 쉬운 일 아니다. 성급하게 날 따라 나섰다가 못 쫓아올지 모른다. 그러니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중에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오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 먼저 돌려보내고 만 명 남았는데 300명 남고 다 돌려보낸 것처럼 나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300명만 있으면 돼. 다 300명 빼고 다 가. 아니야, 12명만 있으면 되겠다. 12명 빼고 다 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초에 용기가 없다면, 각오가 없다면 날 따라오지 말아라, 이쪽에 방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려는 이 길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설사 이 길을 가다가 너희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설사 이 길을 갔다가 너희 가족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설사 이 길을 가다가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그 길은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애초에 끝까지 가지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읽습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부족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셨던 한 비유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우리가 너무 잘 많이 들었던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소작인인데 주인 누가 가지고 있는 밭을 잠깐 이렇게 임대 받아서 그 밭을 개간을 합니다. 개간을 하다가 무슨 도전이 들었는지 그 밭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소작인이라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집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과 옷들과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겠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그 밭을 살려고 그래? 밭보다 중요한 거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입고 너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집이 있어야지. 집이 없고 밭이 있으면 그 밭에서 나는 거 가지고 돈 모아서 집 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보다 어디서 살려고 그래?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친구라면 말리겠죠. 그러지만 조금 더 모아봐. 조금 더 노력해서 여윳돈이 있을 때 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그 사람들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 뿌리치고 그 밭을 삽니다. 왜 샀습니까? 주일학교 안 다니셨습니까? 아시죠? 다 말하진 않지만 다 알고 있는 남포교회만의 특별한 분위기. 다 알고 계시죠? 왜? 거기 보화가 있잖아요. 밭을 갈다가 뭐가 탁 걸렸는데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금괴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 김제에서 마늘밭에 100억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몰라요 그거?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는데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이 스포츠 도박으로 100억 원이라는 큰 불법 그 이익을 취득하고 잡혀 들어가면서 숨겨놓고 들어갔죠. 근데 그게 발견이 됐죠. 만약에 여러분이 취직도 안 되고 더 이상 서울에서 난 살 수가 없다. 부모님 계시는 전북 김제에 가서 마늘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하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밭을 열심히 갈다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함부로 취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밭 사야죠. 그거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르는 거는 가족들도 네 목숨도 네가 가진 모든 소유도 버리고 따라야 되는 길이다. 그것이 버려야 되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길이 바로 내가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면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의 가치를 부여하는 오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인간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와 공급하심을 떠나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떠난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살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너무나 당연한 자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받아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책을 덮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자리에 임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민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생명과 부요함 그리고 평안으로부터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스스로 안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많은 재화들을 가지고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성을 쌓았고요.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 입힌 소년을 죽이고 노래를 불러 유행가를 만들어 불렀고요. 많은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채워지는 그 자리를 그 어떤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역사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그것은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끝내는 죽음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의 한낱 연약한 종에 불과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인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선포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다윗 왕국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이 그 갈릴리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가난, 질병, 권력의 압제, 죽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길이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도 아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 예언하셨던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길이죠.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길을 가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무슨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나서 죽고 나면 그 위대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30세 초반에 이르렀을 때 이미 유럽과 아시아와 인도에 걸친 방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가 죽고 나자 곧바로 그가 다스렸던 땅은 4분5열 됐죠. 휘하의 장수들이 권력 다툼을 했죠. 우리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고 애썼지만 그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는 파당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던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을 이룬 사람이 죽어버리면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그 사람이 장악했던 그 사람만이 쥐고 있었던 그 어떤 질서의 힘이 와해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설사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어떤 큰 일을 하시고 죽는다, 죽음으로써 어떤 큰 일을 이룬다 하셔도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은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제자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한번 꼬아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깊이 있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무서워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자기의 의지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굳게 결심하시고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죽음의 길을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를 증거하시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의 끝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한다. 세상의 권력이 그를 주장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도 붙드신다. 그래서 죽음을 오히려 극복해내시는 영광을 예수의 사역에 덧입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세상 권세의 끝판왕 죽음을 만나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일으켜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져서 세상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으로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갖추어도 세상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은 죽음을 만날지라도 그 죽음이 승리와 부활의 한 관문에 지나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사망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되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개를 놓고 한번 비교해봐라. 계산기를 두드려봐라. 이길지 이길지 못할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망대를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못할 것 같다고 한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성급하게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그친다면 너무나 가난한 비유가 되고 말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라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지만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길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서 아무 가치 없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짓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넉넉히 짓는다.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 걱정을 말고 따라와라. 너희는 내 제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승리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굳게 결심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방편을 하나님이 주셔서 세상을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길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은 이런데 나 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심호흡 한번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실업자입니다. 나는 취준생입니다. 그러나 이 실업자, 이 취준생, 이 재수생의 길을 하나님 믿는 재수생으로, 하나님 믿는 취준생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된 실업자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등부에서 친구들이 청년 1부로 올라오고 청년 1부에 있던 친구들이 청년 2부로, 청년 2부에 있던 친구들은 청년 3부로 그렇게 새롭게 모여서 또 새로운 회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예수님의 제자로 모였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좋은 학교 만난 사람들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것 주셔서 참 잘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은 이 역할이니 이 역할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가 참 귀하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너 참 귀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모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됨을 확인하는 우리의 복된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신 길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걷게 하시는 영광된 길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이 영광을 값싼 것과 바꾸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값싼 것과 바꿨을 때 후회하고 돌이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복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